네. 어쨌든 늦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약간 추상적인 주제인데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부에게 새 아이가 태어났다 또는 지금 이제 복중에 태아가 있다 그랬을 때 이 부부에게 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냐 희망사를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이제 택일형으로 제시를 해주면은 1번 똑똑한 사람, 2번 잘생긴 사람, 3번 돈 많이 버는 사람, 4번 권력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5번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 이제 5번까지 해서 물으면은 대부분의 그 부부가 대부분이 아니라 저는 거의 100%였어요. 제 주위에 물었을 때는 다 5번이라 그래요.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라 그러지 1번 똑똑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잘생긴 사람 됐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물론 이 답이 서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배타적인 건 아니죠. A를 선택하면 B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잘생기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잘생긴 거는 가장 포괄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포괄적인 목적. 그냥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인생의 한 측면일 뿐이고 인생의 한 측면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다. 뭐 김재동 씨는 그러더군요. 잘생긴 거 못생긴 거는 인생의 전부라고. 그래서 자기랑 자기 누나가 자기 막내 누나가 자기랑 성별만 다르고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릴 때 같이 자살하자고 한 적도 많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매형이 미쳤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은 과장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도 그것이 일 요소 한 측면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왜 우리가 고른 답 이외의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가? 우리 교육제도나 부모님들이 초점 맞추는 것을 보면은 1, 2, 3, 4, 뭐 2에는 초점을 안 맞추겠지만 1, 3, 4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근데 뭐 관성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이 더 달성하기 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 2, 3, 4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적절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을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식이다. 어떻게든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복중에 태아가 생겼을 때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답하는 많은 한국의 부부가 아이를 기를 때는 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1, 2, 3, 4를 추구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 시간에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보통 부모님들은 생각하시는 방식이 하나는 있어요. 자기처럼 안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기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일관적으로 생각해봐야죠. 왜냐면 자기처럼 안 살아도 불행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주부였는데 내 딸은 주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워킹맘이 됐어. 그러니까 워킹맘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행복지수 조사하면 주부들보다 행복지수가 낮거든요. 더 안 행복하게 됐어. 그러면은 자기하고 반대로 산다. 이것이 꼭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볼 수 없을 것 같죠. 또는 자기가 많이 교육을 못 받았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 그러면 내 자식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기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바른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 연관지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말이니까 사실상 그렇게 답하고 나서도 나는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도 난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이 자기 매일매일 사는 행동과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행복이란 주제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깊이 탐구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 그러면 기분 좋은 상태, 기분 좋은 상태,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고통은 거의 없고 쾌락이 많은 상태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과연 그것이 행복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기가 막힌 컴퓨터 칩을 발명, 생물, 유기적 칩인데, 그걸 뇌에다가 이렇게 딱 박으면은 부작용도, 다른 부작용도 아무것도 없고, 어떤 작용을 하게 해주느냐. 가장 쾌락적인 행동 경로를 따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된 그 바둑 프로그램이 가장 효율적인 그 바둑 경로를 따르게 하듯이 행동을 가장 쾌락적인 행동 경로로 따르게 한다. 그럼 자기 이제 자유의 의지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쾌락은 되게 많은 거죠. 그럴 경우에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쾌락이 그 사람의 경험에 많이 담기기는 했죠. 그릇에 물이 많이 담기듯이 쾌락이 많이 담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칩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르면은 더 쾌락적인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행복한 삶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판단이죠. 직관이죠. 그러면은 칩 대신에 그 말을 부모님 말씀으로 넣어보자. 부모님 말씀을 따르면은 아이가 가장 쾌락을 많이 담는 인생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아이의 인생을 단면 단면 잘라보면은 각 단면에 있어서 또는 단면의 총합에 있어서 쾌락을 가장 많이 담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칩을 박는 원리나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학생들을 설득할 때 아이들을 설득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설득이 뭐냐? 낮은 수준의 설득이 바로 지금 네가 이것을 하면은 너의 인생의 쾌락 총량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설득의 기본적인 논리는 그것이었어요. 지금 참아라. 그럼 나중에 쾌락이 총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논리지 다른 논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논리로 설득하는 말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기르자고 했던 그래서 복중에 태아가 났을 때 또는 그 이후에라도 지금 당장에라도 질문을 드렸을 때 나올 그 답과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로버트 노직이라는 정치 철학자는 또 다른 사고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또 괴짜 천재 과학자가 경험 기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캡슐처럼 생기는데 이 삶이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삶이 힘든 사람이 많은데 이 캡슐에 들어가서 뇌에 이 자기 자극 장치를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은 그야말로 호전목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실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세밀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의 내용은 미리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돈주왕처럼 살고 싶다, 카사노바처럼 살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 넣어도 되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학자의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실제로 노벨 경제학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완전히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최선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경험의 감각 단면들을 모아가지고 시나리오를 짜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경험적인 감각의 총량에 불과하다면은 그러한 캡슐이 생겼을 때 전부 그 캡슐 안에서 여생을 보내는 게 최고죠. 그렇지만 그 캡슐 안에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니죠. 진짜 인생이 아니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미리 프로그램을 해서 매우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 안에서. 그 경험 감각 안에서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지만 그 캡슐 안에 앉아있는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은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쪼잔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캡슐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 경험을 단지 수용하는 감각 장치에 지나지 않게 된 인간은 그 사람이 너그럽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런 캐릭터를 지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의 총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의 총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얼마 능동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건강하다. 물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우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제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했을 때 강인하다.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 물론 건강의 요소에 스트레스 내성이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스트레스에 강하다는 것만으로 건강하냐. 만약에 강인하고 무정한 사람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커가지고 어른이 되고 60살이 돼서 은퇴를 했다. 은퇴를 했는데 되게 멋진 차를 뽑았어요. 멋진 차를 뽑았는데 그 차는 골동품 차라가지고 하나에 뭐 8,000만 원 하는 차다. 그리고 이 골동품 가격이 점점 오를 거라서 한 5년만 지나면 1억 5천이 될 수 있다. 좀 아주 잘 샀다. 그 차를 몰고 한적한 시골길에 여행을 갔는데 드라이브를 간 거죠. 드라이브 갔는데 어린아이가 그 차 철로에 낀 거죠. 근데 철로에 저기에 멀리서 기차가 오고 있다. 무인열차가 오고 있다. 무인열차가 오고 있는데 애를 빼려고 해봤는데 애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힘으로 지금 뺄 수가 없고 사람 불러야 돼. 그래서 그 애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비싼 차를 선로에 놓아서 그 열차의 속도를 멈추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 강인하고 무정한 사람이라면 애를 구하지 않겠죠. 법적으로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개인주의적인 형법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 8,000만 원 내서 사람 한 명 구하라 그러면 추상적으로는 그렇게 구하지 않죠. 추상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위험에 빠진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아주 사소한 노력만 기울이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 외에는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 경우는 사소한 희생은 아니죠. 8,000만 원 날려야 되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아기가 절벽에 기어가고 있는데 근처에 보호자가 없다 그러면 아기를 들어서 절벽 바깥으로 데려가는 거는 우리가 다 할 건데 강인하고 무정한 사람이라면 이런 딜레마의 경우에는 당연히 차를 놓지 않을 겁니다. 아기가 죽겠죠.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죠. 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건강하다고 하진 않는다. 그래서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요새는 이제 고양이 학대하면은 법으로 처벌받지만은 근데 막 고양이 머리에 대못을 박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냥 장난으로 길고양이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아는 지인이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쾌락을 안겨주고 그래서 법으로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게 특히 육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의 경우에 우리 교육제도가 일반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거 스트레스에 강하고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 어떤 마을에서 등대를 건설해야 되는데 다 손을 빌려줘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은 이불로 꾀병을 꾸려서 나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건강하다고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너무 사람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뭔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일까지도 자신이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휘둘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 죄책감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 사람. 이런 사람도 건강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쾌락을 많이 담은 인생이라거나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강함의 척도 또는 단순히 오로지 남을 위해 산다. 이런 이타성의 척도에 의해서 평가될 수가 없다.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건강한 삶이란 삶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즉 그냥 단순히 외부에서 지시되는 대로 최적의 쾌락 경로를 따라서 감각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삶을 조직하고 삶의 이 실제 일어나는 일에서 기쁨을 잘 얻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살아가는데 자기 몫을 하고 우리가 인간이랑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감정들 동정심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비판적 의미의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happiness in critical sense라고 비판적 의미의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판적 의미의 행복은 항상 자기가 그리는 어떤 실현 가능한 상이 있어요. 실현 가능한 자아상이 있고 그 자아상에 얼마나 부합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족스러움이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이만큼 부합해서 나의 캐릭터가 이렇게 구축되고 있고 나의 삶이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그 느낌이 의식을 계속해서 관통하는 거죠. 그 만족하는 느낌이 의식을 계속해서 관통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식을 관통하는 자기 삶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자아상과 생활상에 비추어서 평가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그냥 쾌락만 계속 연속된다. 그것은 아까 봤듯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쥐 실험할 때 쥐에다가 머리에다가 그 쾌락 중추에다가 이 자극장치를 연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결한 거를 스위치에 연결했어요. 스위치에 연결하니까 쥐가 밥도 안 먹고 그 스위치만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 스위치만 계속 누르다가 쥐가 굶어 죽었어요. 이 쥐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 거냐. 물론 그 쥐는 그 보통의 쥐가 누리지 못할 많은 쾌락을 맛봤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행복한 쥐의 삶은 아니었다. 쥐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민감하게 코도 눌리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퀘스천 4. 자, 공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공부는 이런 행복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행복이라는 것이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의미있게 조직하는 것. 그래서 비롯된다고 한다면, 공부가 무엇이길래, 공부가 무엇이길래 행복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PPT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이 뭐냐, 지금 이 잘 못됐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 대안이 지금보다 왜 나으냐, 그러려면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평가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짧은 강의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을 테고, 한 가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게 해주는가. 교육제도가 공부를 잘 하게 해주는가? 아, 훨씬 좋네요. 마이크 줄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제도를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 공부가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다. 중요하다면은 공부를 잘 하게 해주는가? 교육제도가. 이런 것에 의해서 교육제도를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먼저 교육제도의 공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오해되고 있느냐. 공부하면 이렇게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거죠. 마치 저 떠나는 여학생처럼 나오세요 앉자마자 여학생이 그냥 가버린 거죠. 다들 이렇게 공부를 어렵게 느끼고 있다. 공부 이미지가 이 정도다. 어른과 아이의 전쟁이다. 어머니는 지금 애가 저런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웃고 있죠? 웃고 있는데, 지금 생성된 공부의 이미지는 이런 거다. 구몬 해가지고 퀴즈를 계속 끊임없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행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책 보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동아리 모임 갔냐? 이게 한국에서는 의미가 통하는 문장이 된 거죠. 그래서 공부는 뭔가 책 보고 사람들과 경험을 하고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생각나? 그것은 어떤 활동을 하려면은 그 활동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 구조를 잘 알아야지 그 활동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재밌는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륙에 도전하는 젊은이. 도전하는 젊은이가 뭐냐면,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어서, 좋아하는 자기 마을에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아가씨한테 이제 고백을 했더니, 싫대. 당신 같은 타입은 싫대. 그랬더니, 계속 구애를 했더니, 너무 귀찮아가지고, 너무 귀찮아서, 당신이 여기서 우리 친가가 있는 광저우까지 걸어서, 간다면은 내가 당신 마음을 받아주겠다. 농담이죠. 왜냐면은 그 젊은이가 있던 그 마을에서 광저우까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5번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인 거죠. 걸어서 어떻게 가겠어요? 이 젊은이가 그 이제 회사를 관두고 몸을 만들고 대낭을 다 챙겨가지고 나 광저우까지 간다, 사랑을 찾아 떠나네 이래가지고 또 중국에 인터넷에 올린 거죠. 올려가지고 이제 자기 스마트폰으로 계속 사진 찍으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젊은이는 수많은 중국 대륙의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광저우까지 걸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에게 다시 간 거죠. 가지고 마을 받아달라 그러면 싫대. 더 싫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아, 그래도 싫었는데 이 정도로 집착하는 남자였다는 이유. 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물론 몸은 만들었지만 직장도 잃고 여자도 잃고 이렇게 됐다. 자, 이 젊은이가 왜 실패했느냐? 젊은이가 하려는 것은 구애행이죠. 구애행이.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 목표는 광주까지 가는 거, 그냥 그 여자분이 한마디 던진 농담에 집착해서 그까지 가는 것으로 목적을 바꾼 거죠. 그래서 엄청 열심히는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면 그 활동의 목적과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을 열려면 열쇠구멍에 맞는 열쇠를 채워야 된다. 비슷하게 보여도 특히 특수키 같은 거 열쇠집에 가져가면 그 열쇠집 아저씨가 잘 만들어주는 듯 하지만 집에 가서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맞단 말이죠. 특거리. 특거리를 하려면 이쪽 바깥쪽 근육을 최대한 길러야 되는데, 특거리를 1년 뒤에 20개를 팔을 쫙 펴고 정식으로 해내겠다. 이런 목표를 잡았는데 계속 오래 매달리기만 한다. 물론 관련된 근육을 써요. 오래 매달리기를 하면은. 그렇지만 특별히 1년 뒤에 오래 매달리기만 해서는 20개 못합니다. 특거리를 하려면 특거리를 연습해야 되겠죠. 최소한 8, 9표 펴기는 해야 될 겁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오래 매달리기로는 특거리를 늘릴 수가 없다. 자, 우리 광저우의 젊은이 같은 또 한국 여학생 있죠? 나는 사귀 줄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남학생이 사귀겠느냐, 아니면 또는 누나한테 구애를 한다. 차차 내게 풀고 오늘 밤 누나를 가지겠어 이러면 누나가 넘어오겠냐? 안 넘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생긴다. 안 생기다 보면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된다. 중간에 있는 사람. 저죠?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네. 근데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구조에 맞는 활동을 했을 때는 훌륭한 성과가 난다. 이 여자분은 이제 데이트를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데이트를 나가야 되고, 화장은 어떻게 하고, 화장의 목적은 무엇이고. 엄청난 성과죠. 인간의 어떤 활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발군의 탁월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몇단 이쪽 창고에 있는데, 이쪽 창고에 있는 것을 내 머리라는 창고로 차곡차곡 옮기는 것, 마치 우리 옛날에 형님 아우 몇단 옮기기 하듯이 이쪽에 교과서나 선생님 머리에 있는 지식이 있는데 걔를 copy and paste 해가지고 내 머리로 차곡차곡 옮기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의 근원은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보나 규칙의 어떤 직접이다, 몇단 쌓이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으려면 공부에 대한 오해를 먼저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공부란 이 말만 먼저 기억을 하면 되겠죠. 문제 해결의 체계다.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따로 정의를 하죠. 시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이나 아니면 세계의 작동과 관련해서 우리 흥미를 강하게 끄는 건데, 규칙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퀴즈와 문제가 있다. 퀴즈는 한글을 발명한 조선시대 왕은 누구냐? 그러면은 answer, 세종대왕, 이렇게 답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퀴즈의 경우에는 이 답을 한 것이 다른 퀴즈의 답에 도움을 주지가 않아요. 이 답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고구려 시대 때 가장 영토를 넓힌 왕은 누구냐? 예, 장수왕이죠. 장수왕. 그래서 이 세종대왕 답한 거랑 장수왕 답한 거랑 아무런 규칙 활용이 없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퀴즈 앤드 답, 퀴즈 앤드 답 이렇게 연결이 그냥 쌓아져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됐다고 해서 모두가 공부해서 탐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규칙을 활용해서 창조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답, 그런 답이 기대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에게 불황에 지금 불황이죠. 불황인데 미국에서 지금 오바마랑 롬니랑 싸우고 있거든요. 대선 지금 미국 대선이 되는데 오바마 측에서는 부자에게는 돈을 더 많이 걷고 그 대신 정부가 돈을 더 써야 된다 이런 쪽이고 롬니는 부자에게 돈을 많이 깎아줘서 그러면 부자가 기업하기에 좋으니까 기업이 많이 해가지고 고용이 늘고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둘이 붙는단 말이죠. 흥미진진하잖아요. 서로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다 우리가 답을 내려면은 어디 책 찾아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신체의 규칙을 답해라. 도대체 호황이 됐다가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졌다 나빠졌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에서부터 부자에게 돈을 감세를 했을 때 일반적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효과는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고 긍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사용되는 모든 규칙들을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규칙들을 잘 알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문제가 터졌다. 그리스는 왜 저렇게 됐을까? 지금 나라가 완전히 파토가 났죠. 파토가 나니까 우리나라 보수 신문들이 복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는 복지를 많이 해서 파토가 났을까? 이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는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아니면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을 했고 유로존의 체계적인 내적인 문제점, 즉 통화는 공통으로 쓰는데 노동 이동이나 아니면 재정 정책이나 제도는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맨 처음에 가입할 때 그 자기 통화를 값을 높게 부르는 나라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나라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스가 지금 저렇게 어려움에 빠졌으면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는 흐릿들 졸라매야 되느냐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사람들 대거 해고하고 세금은 더 많이 걷고 그래서 국가가 건전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가 살아나느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폴 크루그만 같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그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더더욱 소득 활동이 없어져서 세금 걷을 돈이 더 없어지고 더 비싼 이자로 또 돈을 빌리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더 해고해야 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 바로 문제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타쿠라 그러는데 저는 오타쿠에 대해서 이거 오타쿠의 특별한 계급이 아니죠. 사람이 자기가 취미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오타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타쿠가 즐겨 모으는 정보의 전형적인 구조를 우리가 지식의 구조 또는 공부의 구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하상계수가 가장 높은 강은 어디냐? 섬진강이다. 철광석은 어디에서 많이 나는가? 요즘은 철광석 안 켜는지 모르겠고 양양에서 많이 난다. 텅스텐은 상동에서 많이 난다. 이쪽에 지도를 그려놓고 망이 망소의 난이 여기서 일어났다. 그때 영국에 여기서는 뭐하고 있었게? 이런 것 질문한단 말이죠. 그런 걸 질문했을 때 우리가 그런 걸 차곡차곡 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유의 데뷔곡이 뭔지 아냐? 아이유의 데뷔곡은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유가 일약 국민 스타로 떠오르게 한 곡은 뭐냐? 좋은 날이죠. 예. 그거랑 방금 섬진강 이야기랑 뭐가 달라요? 안 다르죠? 그런 식으로 지식을 접하게 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고 공부를 바라보는 것이 오해의 그것이다. 규칙을 활용해서 그 규칙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서 또는 규칙이 없다, 아직. 제대로 규칙이 없다면 규칙을 만들어서 답을 내는 능동적인 활동 이것이 바로 공부다. 그래서 규칙이라는 것을 그냥 물리학 교과서 보니까 규칙이 가득 적혀 있어, 공식이.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기 계시는, 뭐, 법률가가 아닌 분을 한 분을 모셔가지고 사무실에, 엄청 멋진 사무실에 데려다 놓는다 칩시다. 그 사무실에는 모든 한국의 판례집과 법령집이 다 놓여있고 모든 한국의 논문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자적으로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검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검색도 정확도가 높아가지고 바로바로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잡한 법률 상담을 한다는 거죠. 법률 상담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냐. 관련된 키워드로 규칙들을 검색해서 늘어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익히고 적용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수행의 퍼포먼스, 수행의 능력이 없는 거죠. 수영을 할 줄 아는 거와 수영 교본집을 외울 줄 아는 건 다른 거죠. 댄스를 출 줄 아는 거와 댄스 동작을 동작의 사진을 꺼내들 수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규칙을 이해하고 익히고 활용할 수 있고 규칙이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는 수행의 능력, 그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활용해서 흥미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인데 이것이 단계를 높여야 한다. 방금 제가 든 그리스 이런 건 엄청 복잡한 얘기죠. 엄청 복잡한 얘기인데,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하는 것만 공부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단계에 있어서는 비슷한 구조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냐. 공부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을 너무 쉽게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막아버리는 마음의 트릭이 있다. 여기 트릭이 뭘까? 그래서 공부가 문제 해결 활동이라는 점에 실마리가 있죠. 공부가 문제 해결 활동이라면 문제를 봐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문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풀고 싶은 게 없는 거죠. 즉 트릭은 봉합이다. 틈이나 구멍이 있는 부분을 꿰매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식의 공백,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 머릿속의 지식 또는 규칙 활용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불만이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불만. 불만에 가득 찬 인간이 되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지식의 공백 때문에 그 공백을 채워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추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다. 근데 그걸 없애는 방법이 있다. 빛은 왜 도자기를 통과하는데 통과하지 못하는데 유리는 잘 통과할까? 왜? 그랬더니 유리는 투명하니까 그렇다. 이게 바로 봉합입니다. 유리는 투명하니까 그렇다. 왜 유리가 투명하다고 부르냐? 빛을 통과시키니까. 그냥 이게 뱅뱅 돌죠? 그냥 언어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뿐이지 사물을 더 신천적인 규칙을 통해서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데 어른들은 이런 식으로 봉합을 계속 가르쳐주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유리는 왜 그래? 이건 투명하기 때문에 이름을 가르쳐주는 것, 다른 이름을 배우는 것이 공부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공부에 대한 오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습관이 달라붙게 되면은 자기가 새로 알아야 될 것은 이름뿐이죠. 표현하는 방식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이 생기진 않겠죠. 실제 이제 유리와 빛을 통과하는 문제는 어려워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만큼 규칙이 놓여있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가장 빼빼 마른 사람이 빼빼 마른 일본인이 누구일까요? 이런 퀴즈가 있었어요. 80년대에 유행하는 게. 비사이로 마카죠. 비사이로 마카. 어떻게 얼핏 보면은 이 도자기는 알갱이들이 너무 이렇게 조밀하게 모여 있어서 빛 알갱이가 이렇게 지나지 못하고 튕겨내는 거고, 유리는 알갱이가 이렇게 성기게 있으니까, 너무 성기게 있으니까, 알갱이들이 유리 사이로 막가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귀천 둘 다 표면에 부딪혀가지고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데, 이 둘이 원자의 성질이 달라서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빛 알갱이 수준의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흡수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넘겨주는 거죠. 폭탄 돌리기 하듯이 바로 넘겨주고 옆에 애가 또 넘겨주고 하니까 이 반대편 방향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똑같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쪽 보기에는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네요. 네. 이게 야구
그래서 이 빗사이로 막가보다는 어떤 이미지에 비슷하냐. 제가 뭐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옆에 신혼부부가 싸운다. 싸우면 그 싸우는 소리가 벽을 쳐서 그 벽이 울리고 그 벽을 통해서 그 음파 에너지가 다시 제 방의 공기를 쳐서 울려서 제 고막을 쳐서 들어오는 것과 비슷하다. 오히려 이미지는 빗사이로 막가보다는 옆집 부부 싸움 소리가 들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을 해서 더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빗사이로 막가로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와 관련된 물리적인 문제는 전혀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그것은 이런 규칙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거나 풀어야 할 결론을 끌고 와서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제가 유리 문제를 모른다고 했지만 결국 어떤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은 그 분야의 규칙을 제대로 익히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야 된다. 그렇지만 봉합을 하게 되면 훈련할 생각도 들지 않겠죠. 꼼꼼하지가 않으니까. 삼척동작. 세상 이런 내가 다 알 수가 있다. 척하면 척이다. 대신에 봉합을 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게 된다. 불만의 구조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크 호강을 하네요. 여러 가지 마이크를. 알고 있던 개념이나 규칙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면 모순이나 충돌이 생긴다. 전혀 설명을 못한 모순 충돌이 생기고 봉합이라고 불렀던 트리기로 귀결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법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옛날 유행어였던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말을 하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지식이 부족하다. 공부가 더 필요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 답을 냈는데 이 경우에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완전 고립된 답이다. 그럴 경우에도 그것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뭐 개는 앉아있거나 서있다. 이런 규칙이 있다. 그럼 이 개는 앉아있는 것이냐 서있는 것이냐. 안 서 있는 것인가? 이건 하나의 비유로서 제가 제시하는데 기존의 규칙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이유와 닮았다 닮지 않았다. 이른바 태국의 아이유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눈 부분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눈 부분이 닮았다. 그래서 닮았다 안 닮았다의 규칙만 갖고 있으면은 저런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 대학생을 제외한 이 어른들이 가회를 하면은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는데 그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죠. 아니 왜 그게 위헌이냐. 한국의 입시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자유를 좀 제한하는 건 괜찮다.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평등이 자유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아니다. 역시 한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자유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제3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 자유와 평등은 서로 충돌하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답이 헌법재판소랑 내 의견이 같다. 이 세 사람 모두 봉합에 빠진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규범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수준에서 크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끝이니까.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난 자유 주장할래. 평등이 자유보다 우선한다. 난 평등 주장할래. 자유 평등은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내가 이 경우 딱 보니까 이 경우는 자유가 우선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방금 우리가 봤던 봉합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봉합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불만을 찾아 떠나서 불만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걸 모른다면은 우리는 단지 법철학이나 법학 공부라는 것을 두꺼운 책에 있는 정보를 카피앤페이스트해서 내 몰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의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자의적으로 자기 주장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준칙, 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봉합을 피하게 해주는 한국의 드라마에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얼마면 되겠니? 그러면 다 해결돼? 대가는 누가 치르지? 최근에 시크릿에 나왔던 거, 그것이 최선입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드라마에 나온 건 아니고 누스바움이라는 심리학자가 제기한 질문인데 물론 이거는 봉합을 피하게 하는 비판적 질문이지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이 질문들 뒤에 놓여있는 것이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쉽게 놓여있는 것이 저 질문 뒤에 놓여있는 것이 이름뿐이라면 단지 무슨 꽃, 무슨 꽃, 무슨 나무 뭐 이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름뿐이라면 저런 질문이 비판적인 질문이 될 수가 없죠. 왜 통과하지? 이랬는데 투명하니까 이렇게 답하면은 비판적인 질문이 옛날에 만화를 봤더니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엄마랑 이제 꼬맹이 아이랑 가는데 달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달이 계속 따라온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어. 엄마 달이 계속 따라와 왜 그래? 그러니까 그 만화에서는 엄마가 붕신아 그것도 모르냐 이러고 끝났어요. 왜냐면 엄마 모르니까 보통은 뭐라고 하다 달이 너무 커서 그래 이렇게 말하겠죠. 너무 커서 그렇다는 말은 이름을 붙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너무 커서 그렇다. 그럼 너무 큰 것을 볼 때에는 이동을 해도 시차가 변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을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엄마한테 물어봐도 너무 커서 그렇다는 그냥 다른 표현만 나왔을 뿐이지 설명이 실제로 되진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다가 이제 사물에 붙이는 대강의 이름들을 알게 되면은 이제 호기심이 없어지게 되겠죠. 저는 예전에 그 넓이의 개념을 비율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이것이 공부다 책에도 넣었는데 왜 일의 직사각형인데 가로가 4고 세로가 1이다 그럼 넓이가 4라 그러잖아요. 왜 넓이가 4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선은 넓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아무리 포개도 넓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1자리인 선을 4의 구간에 아무리 포개도 그것이 4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곱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넓이를 선을 포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죠. 국민학교 3학년 때였나 4학년 때 질문을 했더니 질문을 했더니 원래 그런 것이다 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저는 못 알아듣겠다는 얼굴을 하면 엄청 혼났어요. 너는 사람 왜 눈이 두 개고 콧구멍은 두 개냐고 그런 것을 묻는 거랑 똑같다고. 원래 그런 것이. 근데 사람이 눈이 두 개고 콧구멍이 두 개인 거는 진화적으로 유리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유리한 진화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것이다. 그게 거의 데드락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을 답할 수가 없는 거죠. 답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지식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면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격려하고 알려주고 도전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교사라는 것은 흥미로운 지식의 공백을 깨닫게 해서 학생들을 도발시키고 도전하게 하는 교사다. 어떤 미스터리를 제시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 학생들의 단계와 수준에 맞는 지식의 공백을 깨닫게 하는 아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는 그런 문제를 제시해서 학생들을 도발시키고 훈련하는 정보와 규칙을 익히는데 맥락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다 맥락 없이 공부하잖아요. 로그는 왜 배우는데 특히 문과간 사람들 로그 왜 배우는지 모르죠. 뭐 미적분을 배울 때도 왜 배우는지 모른다. 맥락이 없다. 문제를 제시하고 도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불만을 일으켜서 도전하게 함으로써 맥락을 제시하고 그 맥락에 규칙과 지식들을 배치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익혀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진짜 자기가 흥미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몰입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선임은 누가 뒤에서 자기를 찍는지도 몰라. 오토바이 삼매경이죠. 그것도 진짜 오토바이도 아니고 이렇게 안전한 오토바이. 흥미로운 것도 다 벗어던지고 이렇게 해서 조그만 문제라도 학생들에게 자기 수준에 맞는 그래서 노력을 기울이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서 풀었을 때는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거냐. 80년대 때 유행했던 놀인데 팔을 이렇게 빼가지고 가슴에 넣는 겁니다. 이쪽 팔은 팔이 없는 채로 소매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내릴 때마다 가슴을 튀어나오게 하면은 저는 모양이 개그 콘서트에서 황현이가 한번 선본 적이 있죠. 이거 왜 안 하냐고. 어디 갔어? 그래서 우리가 자격 취득 활동이랑 문제 해결 활동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자격 취득 활동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누가 무엇을 잘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호를 획득하는 거예요. 시그널을 획득하는 거예요. 파란불, 빨간불처럼. 근데 그것 자체가 교육의 핵심은 아니다. 그런 자격 제도는 합리적일 수도 있고 지금의 학력서열처럼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인데 그것은 공부의 핵심적인 모습도 아니고 공부의 전형적인 구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단지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의 활동일 뿐이다. 실제에 있어서 공부는 문제 해결로서의 공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로서의 공부는 자격 취득 활동과 달리 시간의 제약이 없다. 시간 제약이 없고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보의 수집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의 확보에 초점을 둔다. 표현 규칙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자기 스스로 규칙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공부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자격지정 활동이 아니라 문제 해결 활동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식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말대를 꽂아가지고 말 들여다본다. 아침이 되었다. 그러면은 다 저 생각합니다. 시계 바느라 빨리 달려라. 그래서 아이유가 그 마음을 대변해서 노래도 이제 만드는 거죠. 시계 바느라 달려라. 아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 해결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시간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더 해결하고 싶어서, 몰입하고 싶어서 시간이 가기를 바라진 않겠죠. 대학생들이 휴강을 했다면 환호성을 막 질러요. 환호성 지는데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돈 내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신문을 받아볼 때 갑자기 신문사에서 앞으로 3일 동안 신문 안 나갑니다. 우와! 이럴 리는 만무하죠. 내가 돈 내고 신문 보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신문을 안 주겠다니까. 그야말로, 근데 이해가 되죠. 왜냐면은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지금 제 교육제도에서의 핵심적인 과정은 남들과 비교해서 어떤 신호를 획득하는 거예요. 같은 강의 듣는 사람들은 강의가 10시간이든 7시간이든 똑같은 선에서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7시간 선에서 경쟁하는 게 더 좋죠. 서로 힘 안 빠지고. 그러니까 휴강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즉 교육제도와 자격취득 활동이 공부와 자격취득 활동이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누가 능력이 좋고 좋지 않고는 다른 제도가 맡아가지고 해줘야 될 일인데 우리는 전부 교육제도에 그것을 몰아넣고 있다. 그 결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제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가 공부를 바라보았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 반복 훈련. 이 도전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실제 문제와 문제를 보고 불만이 생기면 어떤 반복 훈련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추론의 장비를 익혀야지 좀 더 수준 높은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추론의 장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샤워기가 고장났는데 샤워기를 갈라고 하다 보니까 샤워기를 사왔어요. 갈라고 하고 있는 너트를 풀어야 되는데 맨손으로 풀려니까 안 풀려. 그래서 결국 스패너를 사왔어요. 스패너로 너트를 푸니까 풀렸단 말이에요. 제 손으로는 안 풀리던 게. 그게 장비죠. 장비가 있으면 못 풀던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동차 정비 수리 공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선배로부터 배웠다. 이 경우는 이렇게 고치고, 이 경우는 이렇게 고치고, 이 경우는 이렇게 고치고. 근데 전혀 새로운 케이스가 왔다. 그런데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이렇게 조합해서 생각해보니까 새롭게 보였던 문제들도 분해해서 자기가 푸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추론의 장비는 창의적이라고 해도 그 창의성이 바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규칙 체계를 충분히 익히면서도 의무를 던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반복 훈련을 학교가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빨리 익히고 늦게 익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같은 해에 태어났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은 똑같은 속도로 진도를 나가죠. 그래서 좀 늦게 배우면은 부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지금, 공통적으로 못하는 게 뭘까? 살사 댄서를 배우러 간다. 여러분의 살사 댄서 고급반으로 데려갔어. 그럼 다 이렇게 되겠죠? 다 이렇게 된다. 이것은 진리예요. 또는 살사 댄서 초급반으로 데려가서 저처럼 몸치인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남들은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다음 걸로 넘어가고 장난 아닌데 자기만 막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속도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반복 훈련을 하면은 그게 뭐 이렇게 특별한 인간의 능력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얼마나 자기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반복 스케줄을 제시하고 그걸 따라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추론의 장비를 습득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 그냥 어김없이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어김없이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 훈련은 그냥 숙제, 대충 이렇게, 내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반복 훈련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숙제는 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숙제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숙제를 내주는 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기울여야 돼. 그러면은 학교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는 학생이라면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반복훈련 스케줄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반복훈련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자기가 찾아야 되고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반복훈련 단계를 충분히 밟지 않고 수준에 맞지 않는 것. 이게 교실에서 공동으로 보라고 거울을 갖다 놨는데 이 학생은 볼 수가 없네. 키 컸으면 좋겠다. 키 이제 고등학교 돼야지 더 크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심정이 이렇다. 그래서 이런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량으로 몰아넣고서는 공부가 어려운 것이다. 공부는 물론 어렵지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 사실 별로 초급반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반복훈련하고 이제 갑자기 사람을 상급반으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페이스를 막 빨리 해가지고 진도를 나눠가지고 그러거나 뭐 다 탈락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만. 그래서 우리가 춤을 배울 때도 한 번 쓱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동작을 끊어가지고 먼저 기본 동작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동작도 한번 해보고 새 동작 배우고 이렇게 해서 노래 한 코스를 배우죠. 운동회 때 매스게임도 많이 80년대 때는 했지만 그 이거는 시크릿의 별빛 달빛이라는 안무인데 이 학생이 열심히 따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 훈련의 핵심은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뭔데 그것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잘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개선된 방식을, 문제풀이 방식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익히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훈련을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성과를 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근육이 못 붙는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하니까 근육이 이렇게 붙더라. 또는 이 사람은 공중에 이제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봉충을 친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저걸 할 수 있었겠느냐. 갑자기 봉충 학원에 갔더니 저걸 해봐라 해가지고 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았겠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차례대로 나가서, 그 동작을 기반으로 해서 고난이도 동작을 배운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반복 훈련이라는 것은 이 좁은 범위의 기술의 범위를 좁혀야 되지. 너무 많은 것을 배우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법률 분야에서 쓰이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 이렇게 법률 좁히는 게 훨씬 낫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슬랭도 다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맨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범위를 좁히고 그 좁힌 범위의 기술들을 단계별 스케줄에 따라서 꾸준히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부의 하나의 중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기술을 시간을 단축시키면 단축시킬수록 좀 더 빨리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 개별화된 스케줄로 반복 훈련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문제 해결 능력을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기본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어느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은 갖고 있고 다들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 문제 해결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삶을 능동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가 다 됐을 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냐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냐. 친환경 자전거다. 물론 이제 공해는 나오지 않지만 공해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이런 것은 창조적인 것은 아니다. 엉뚱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창조적 이러면은 잘못 떠올리는 이미지가 그 카피라이터 이런 것 떠올리는데 카피라이트는 앞으로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카피라이트가 될 거 아니면은 카피라이트는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기존의 규칙을 얼마나 충분하게 반복 훈련하면서도 근본적인 그 불만의 끈을 놓지 않고 기존의 규칙을 의심하고 새로 구성하려는 그런 자세로부터 창조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왔냐. 왜냐하면 생각할 틈이 없죠.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느라고 생각할 틈이 없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검색해서는 답이 안 나와. 검색해서 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물론 그런 일상사들도 있지만 진짜 흥미있는 문제들은 검색해서 답이 나오면 그게 진짜 흥미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검색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것은 생각을 풀려야 된다. 공장에서 지금 불량품이 나오는데 공장에서 공정이 50개나 되는데 그 중에 뭐가 고장났길래 지금 불량품이 나오느냐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근데 뭐 그 공정 기계의 도면 다 가지고 와봤자 아무 지금 도움이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전 직원이 앉아가지고 도딱듯이 암송을 한다. 기계가 어떻게 되고 이건 베어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걸 암송을 해도 불량품 지금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려면은 생각 방법을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에 공통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추 패턴 인식, 추상화 차원 변환, 규칙 계기 시행착오 포인망 좁히기. 유추, A라는 사태에 대한 해결과 B라는 사태의 해결을 구조를 유사한 것으로 봐서 그 유사성의 차단을 하는 거죠. 이 항상 밑에 솟아오르는 분수를 자신의 몸에서 솟아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착안을 했다. 유추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구경하는 여학생들도 매우 즐거워하면서 웃고 있다. 항상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인식. 패턴을 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온다. 패턴 인식은 가장 기초적으로 사고의 실마리를 잡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 근데 패턴 인식의 유용성을 너무 이렇게 과장하면 안 돼. 이렇게 주식 투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주식의 흐름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고 패턴을 읽겠다 그러는데 패턴이 없어요. 패턴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패턴을 읽어내려고 해도 안 돼. 비둘기가 이 패턴이라는 게 자연의 질서에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을 찾으려는 근본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한테 랜덤으로 모이가 나오는 그 상자 안에 가둬놓고 랜덤으로 모이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는 계속해서 패턴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히 그때 모이가 두세 번 연속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콕 찍었는데 모이가 나왔는데 그게 두세 번 연속 우연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짓을 하는데 그 뒤로는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속으로 그 뒤에는 그렇게 해도 안 나오고 좀 있다가 나오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계속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패턴은 인식했지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추론의 장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 인식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상화라는 것은 현실에 많은 고려해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구조만 뽑아가지고 모델로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포탄이 날아갔을 때 포탄의 궤도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공기의 저항 이런 거 다 계산하면은 또는 지구가 회전하고 있으니까 그 회전의 속도도 우리 태양계도 회전하고 있고 은하 중심은 은하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까지 다 계산하면 애초부터 모델을 만들 수가 없죠. 또는 그 포탄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가 있는데 스크래치 때문에 회전에 미묘한 게 생겨가지고 포탄마다 다 똑같은 포탄이 아니다. 그러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과감하게 일단 모델을 만들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추상해서 뽑아 뽑아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기의 저항과 같은 문제는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체계화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차원 변화. 차원 변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의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이 넓이가 얼마냐. 근데 딱 떨어지게 안 나오게 생긴 모양이다. 그런 경우에는 좌표 평면으로 옮기는 거죠. 좌표 평면으로 옮기면은 좌표 평면상의 위치가 나오고 이 선, 이 거리는 함수를 알면은 적분을 하면 그 합이 나오죠. 근데 그냥 좌표 평면 없이 하얀 바닥에다가 도형을 그려서는 알 수가 없는 문제죠. 차원을 변환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차원에는 많은 무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가 빈곤하고 빈약한 차원에서 무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차원으로 이렇게 옮기면 문제가 더 쉽게 풀리는 거죠. 보통 이제 공부와 관련해서 많이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페르마의 정리라는 책이 있죠. 앤드류 와일즈라는 수학자가 페르마의 정리, X의 N성 더하기 Y의 N성은 Z의 N성이다. 그런데 이것을 만족하는 점수는 N이 3보다 클 때는 없다. 그걸 증명을 하는데 그냥 점수론에서 그냥 증명을 한다. 그냥 대수식에서 그걸 증명하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대 수학이 발전하면서 타원 함수에서 그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타원 함수의 어떤 그 시무라 타니야마 시무라 정리라는 그 정리가 실제로는 페르마의 정리를 타원 함수 쪽으로 차원 변환한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만 풀면은 풀린다. 그래서 이 타원 함수에 관련된 정리를 증명했던 거죠. 그래서 페르마의 정리를 증명했다. 이렇게 나온 거지. 정수론 X, Y 숫자 가지고 숫자만 맹탕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해서 페르마의 정리를 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을 변환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럼 규칙을 깬다. 이 중에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던 규칙이 바로 불만의 근원일 수 있다. 대통령은 근엄하게 등장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지만 오바마는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미국에서는 잘한다. 물론 이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규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규칙을 다 던져버릴 게 아니라 먼저 하나만 빼보는 거죠. 하나만 빼고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요소 그리고 다른 규칙을 도입해서 그거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이렇게 된다 라는 답을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보경제학에서는 왜 중고시장에서는 똥차만 팔릴까? 중고시장에는 똥차만 가득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경제학자가 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전의 경제학 모델의 가정처럼 네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너도 안다. 완전 정보 가정이죠. 그러면은 모든 중고차는 제 차값을 받고 바로 팔리겠죠. 딱 보니까 이 차가 얼마인지 알겠다.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는 차가 번드르르 하면 잘 모르죠. 그 차가 똥차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중고시장에 가면 일단 똥차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르마디로 팔려고 그러지 중고시장에 안 갖고 가죠. 그러니까 중고시장에는 점점 더 똥차만 모이게 되고 결국엔 똥차로 가득 차게 된다. 이게 뭐 보험에서도 역선택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기존의 모델이 틀렸어 이러고 내던져 버린 게 아니라 기존 모델 중에 많은 부분을 남겨두고 새로운 가정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의 구조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까지 가는데 문제를 보고 어렵듯이라도 문제를 보고 또는 단계가 낮아도 그 단계 낮은 거에 맞는 문제를 보고 불만을 생겨서 훈련도 하고 훈련한 것을 잘 동원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인생에 걸쳐서 하는 것이 공부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뭐냐에 대해서 질문도 여기에 맞춰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꿈을 가져라. 소년이여 꿈을 가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꿈이라는 것을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느냐? 직업을 이야기할 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검사가 되고 싶어. 제가 고등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그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는 검사가 되고 싶대. 그래서 나한테 법 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검사가 아닌데 왜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냐. 이랬는데도 계속 질문을 해요. 내 애가 눈 밑에 이렇게 다크서클도 있고 인상이 좋지 않아. 벌써 10대 때부터 검사 되고 싶다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인상이 좋지가 않아요. 자기가 뭐 검사가 돼서 그 문제를 막 해결하고 싶은 게 자기 체질에 꼭 맞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냥 검사 좋아 보이니까 하는 거지. 뭐 검사에 대해서 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죠. 그냥 검사의 위신, 사회적 명성, 그 사람이 누리는 권력 이런 것들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했을 때 네가 지금 직업의 이름을 하나 말해보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직업의 사회적 명성, 직위, 겉모습, 인상, 드라마에서 어떻게 나왔다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인류의 직업이 다양해진 지가 한국의 경우에는 50년 정도밖에 안 됐죠. 50년, 6.25 직후만 해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50년 정도밖에 인류로 봐도 채 150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유전자에는 다양한 직업을 열망하는 유전자가 없어. 그냥 부모님이 하던 거 배워가지고 계속 하는 유전자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의 유전자에 있는 건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좀 더 나은 도구를 써서 이걸 더 쓸모 있게 만드는 그런 창의적인 능력이다. 물론 그 능력은 사장될 수도 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가 훨씬 길죠. 특히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되고 나서 농경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단 말이야. 그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아버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어머니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그냥 그대로 갔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훨씬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일단 정교한 언어를 쓰고 수학이나 논리학과 같은 기호체계를 다룰 수가 있고 컴퓨터와 같은 계산기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삶이다. 삶인데 아까 말했듯이 쾌락의 경험을 그릇에 많이 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관통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구성을 하려면은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 활동으로서의 공부다. 우리가 80살이 넘어서도 80살이 넘어서도 행복하려면은 공부를 어떤 형식으로든 해야 된다. 왜냐면 80살이 넘으면은 좀 골골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에서 오는 기쁨도 많이 줄어들 거고 물론 이제 가족도 보겠지만 가족을 하루종일 보고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TV를 보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디 할아버지들 부르는 집회에 가가지고 소리도 목적도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뭔가 자기의 의미가 이렇게 툭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려면은 문제 해결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업이 꿈이 될 수는 없고 나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것이 오히려 꿈이어야 된다. 그래서 꿈을 부를 때는 어떤 종류의 문제 해결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해보았느냐, 안 해봤으면 이런 수준이 좀 낮진 하지만 이런 문제를 내가 던져줄 테니 보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부의 측면에서 본 교육제도의 기본이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죠. PTT는 이것을 끝이고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학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교육제도를 구성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많은 사회적 기능들을 억지로 떠안아서 생긴 행정적 편의의 산물이지 공부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학교 퀘스천 나인 아홉 번째 질문을 보면은 우리가 학교라고 말하는데 학교를 모여서 공부하는 기간을 다 학교라고 말하진 않죠. 여기를 지금 학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등산하는 모임을 학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근데 학교라는 것은 학년과 학급의 구분이 있고 동년배들은 다 똑같은 학년이 되고 의무 출석 제도, 교과 과정도 똑같고 퀴즈 풀이형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 상급 단계에 진학하는 자료로 쓰고 그리고 특히 이제 20살 되기 전에 치르는 시험이 노동시장에서 능력의 표지로 많이 쓰이는 것과 이 각각의 요소들이 우리가 살펴본 문제 해결 활동으로서의 공부에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데였지 도움이 되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가 되는 예를 들어서 학년과 학급의 구분이라고 했을 때 학년을 나누고 그 학년에서 퀴즈를 막 외워가지고 쏟아낸 것을 다음 단계에 진학 자료로 써야 된다. 그러면은 개별화된 반복 훈련의 페이스는 버린 거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진도를 나가서 그래야지 누가 더 빨리 배웠나 못 배웠나. 여기 쌀쌀을 만약에 평가한다면은 쌀쌀 똑같이 해가지고 세 달 뒤에 평가해야지 뭐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평가하고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개별화된 반복학습은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퀴즈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문제와 그 도전 그런 맥락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들이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퀘스천 11을 보면은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공부를 하지 않는 곳에 있을 것이냐 오히려 이 자료들은 중점 학습 자료들로 사회 공통 자산으로 모여야 된다. 지금 뭐 대학이고 중고등학교고 이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시간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로 매일 옮기는 일이죠. 문자 언어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똑같은 주에는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해요. 같은 농담을 똑같이 하면 저반에서 묻고 그럼 농담이 먼저 전파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반응이 썰렁하죠. 다음에 또 물론 전부가 최고의 그 강사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되게 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재물포라고 있죠.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고. 그렇지만 물리를 분명히 엄청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그 노또인가? 그게 아니라 엄청 잘 가르치는 사람의 강의는 동영상,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동영상으로 타도 녹화를 하는 거예요. 녹화를 해서 그걸 개별 페이스에 맞춰서 스케줄에 따라서 그걸 보면 되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네가 지금 익혀야 될, 봐야 될 학습자는 이것이고 네가 풀었으면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문제는 이런 것이고 학습자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밀착해서 가르쳐주고 그 일을 하면 되죠. 그 일을 하면 강의 시간 하나도 없고 그 일만 하면 한 사람이 50명도 감당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배움의 모임 만들고 반복 스케줄을 학습 자기 개별 페이스에 따라서 문제를 추구하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거는 교육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영어를 얼마나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계속 영어 시험 치지 말고 영어는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배우고 토익이나 토플이든 탭스든 스피킹 시험이든 만들어서 치면 되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시점에. 최종 시점에 자기가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이 기술을 할 줄 안다. 그 시점에 갖췄으면 됐지. 그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0.0.0.0점 받다가 100점 받았나 아니면은 80점 받다가 90점 받았나 이 시점에서 잘한 사람 100점 받은 사람이잖아. 그럼 그 전에 중간 단계의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제도가 지금 끊임없이 그런 중간 평가를 요구해서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제도가 많은 그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후 실험을 해보자. 뭐 화장실을 가시고 싶은 분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게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시간상으로. 특히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나이가 저랑 비슷하거나 좀 더 많으시거나 저는 나이가 35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죠. 3년 전만 해도 겉으로 훨씬 어렵게 봤는데 소송을 막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년 전으로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10년 전의 육체로 돌아가겠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은가. 여기 턱을 맞이하고 계신 선생님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10년 전 육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10년 전 타임슬립. 다만 10년 전으로 타임슬립 할 때 조건이 있어요. 투기는 못해.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 아니까 투기는 못하고 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기 학생분 너무 10년 따지기는 어린데 뭐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쪽이죠? 10년 전 육체 지금? 아 그렇죠. 10년 전에 여기는 10년 전 육체는 좀 곤란하겠다. 학교 가면 알아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후 실험을 하는 것은 한국 가반수의 답변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이쪽을 많이 선택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할 수 있었고 그때 할 수 있었고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인생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을 못하지만은 20대나 30대에게 물었을 때도 천편일률적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답이 나오는 것은 바로 자기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시간을 좀 더 지위 경쟁에 투여해서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다 라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0년 전으로 막상 돌아가도 시험 공부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아마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안 할 거야. 안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행복을 중심으로 삶을 쭉 살아왔다면은 10년 전 육체로 돌아가는 것, 적어도 30대 가까이 된 이상이라면은 10년 전 육체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해야지 말이 돼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이때까지 해결한 것 이상의 문제를 더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10년이라도 더 미래의 일을 보고 싶은 거지. 자신의 인생에서 후회할 것이 너무 많다.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돌아갈 것이고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 문제 해결 활동으로서 내 삶을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있다면은 육체가 발팔해지는 게 좋잖아요. 제가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군대 다시 가야 됩니다. 25살 군대를 갔거든요. 저는 절대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육체로 돌아가면 좋죠. 예. 저는 육체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타임슬립을 한다 이렇게 생각. 타임슬립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은 타임슬립을 해서 내가 이것을 중심으로 삶을 조직해야 되겠다. 이것을 삶의 센터에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지금 그것을 내 삶의 센터에 놓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그대로 놓을 수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주식 투기해서 다 말아먹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거 말고 내 삶의 중심을 그때는 다른 것에 놓고 있었는데 내가 10년 돈으로 돌아가면은 내 삶의 중심을 이것으로 놓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을 아주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을 가하시던 그 사립학교, 아주 오래된 사립학교의 선생님들이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공부해야 된다고. 나이도 지금 생각하니까 나랑 비슷해, 나이가. 35, 38, 42 이런 사람들이 자기 머리가 굳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노벨 생물학상을 받은 마이너스 폴링은 80세 이후에, 60세부터 80세 사이에 40세부터 60세 사이보다 두 개나 막 많은 논문을 생산했던 거죠. 60살 넘은 노인도 그렇게 하는데 아직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머리가 굳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공부를 내 삶의 센터에 놓을 수가 없고 돌아가면은 퀴즈 풀을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반추다. 다음으로 또 해볼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연금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연금 복권. 뭐, 연금 복권이 20년밖에 안 되지만,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330만원 정도 돼요. 세금 떼고 나면은, 330만원이면, 이제 자기가 보통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소득이 200 몇십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부양 의무는 다 하게 되는 거죠. 부양 의무를 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인데 그게 해결이 됐단 말이야. 해결이 되면은 뭘 할 것이냐. 뭘 할 것인가. 연금 복권이기 때문에 로또랑 달라요.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어. 뭐 멋진 집을 사거나 차를 살 수도 없어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시간. 자기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뭘 하고 살 만약 공부를 하던 사람이면은 그 시간은 어떻게 쓸지는 정해져 있어요.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잃어버린 사람이면은 은퇴한 노인처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 복권이 되었을 때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것을 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은 지금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그 비율을 늘릴 수는 없을까? 내가 X라는 활동을 중심으로 내 삶을 조직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걸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만큼은 많이 할 수 없지만 지금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볼 만한 거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일곱 번째 질문 사고실험 해보겠습니다. 20년 또는 30년 젊어진다. 30년 젊어진다. 20년 또는 30년 젊어지는데 타임슬립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지금의 그 나이 또래의 사회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해줬습니다. 근데 남은 수명은 그 돌아가기 전의 수명하고 동등하게 제가 35인데 뭐 65까지 산다는 경우에는 30살 남았다. 그러면 35살 되면은 35살을 이렇게 마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갔을 때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어떻게 보내겠느냐. 정말 학교 들어가서 시험 치면서 보내지는 않겠지.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싸워야 되면 싸워서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만약에 부모님이 있다. 자기 어린 육체로 돌아갔는데 부모님이 있다. 근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해. 이것은 말하면 즉시 죽는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서로 뭐 말해도 믿겠습니까? 뭐 안 믿겠지. 내가 30년 뒤면 죽는단 말이야. 내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싸워서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 근데 생각은 웃긴 거죠. 어릴 때로 돌아갔다고 했을 때 급박해진 건 없잖아요. 우리 지금 남은 수명대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지고 갔을 때 남은 수명대로 가지고 갔는데도 그렇게는 안 살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삶을 지금 어린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목적이 아닌 삶. 목적이 아닌 삶.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급하다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삶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사고 실험들은 한번 적어보고 중간중간 이렇게 반출을 해볼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마지막 이제 12번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처음으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몇 살이든 뭐 여기 10대 학생도 있고 30대 부모님도 있고 50대 어른도 계신데 자기 삶을 공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조직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앞에 가상적 사고 실험을 했을 때 일관되게 떠오르는 활동이 바로 문제 해결 활동으로서의 공부였다. 만약에 30년 남았는데, 30년 인생이 남았는데 지위 경쟁을 해서 30년 뒤에 높은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뭐 35살로서 뭐 국회의원이 됐다. 그리고 국회의원 되는데 다 바쳤다. 근데 남은 수명이 끝나가지고 꼴가닥 했다. 의미가 없겠죠. 근데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만약에 수단에 불과했다면 그렇지만 문제 해결 활동으로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삶을 조직했다면은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연금복권의 질문의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뜬뜻한 가상의 자고 실험에 다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문제 해결 활동으로서의 공부였다. 그래서 그 공부를 자기 삶에서 지금이라도 문제를 잡아서 스스로 조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영역을 삶에서 늘릴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교육제도가 공부를 왜곡시키고 있는 이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그냥 시민으로서 지지하는 일이다. 그래서 요즘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교육 기회를 준다는 거와 특정 연령대에서 어떤 특정한 퀴즈 풀에서 얼마나 잘했느냐 이걸 특유에 연결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뒤에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의 평가까지 다 연결시키는 그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제도가 필요 없고 우리가 특정 기술들은 그 기술에 특화된 자격 제도로 평가할 수 있고 교육기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공되는 것보다 훨씬 더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다. 그런다면 당연히 이런 사회개혁안들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다들 각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잘 아는 분야가 생겨요. 아는 분야가 생기기 때문에 뭐 요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을 어떻게 짓는다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학습 자료를 생산해라. 학습 자료를 생산해서 동영상으로 녹화하든 아니면은 쉽게 읽히는 자료들이 담긴 글로 쓰든 일단 동영상이 좋다고 봅니다. 직접해서 개방을 하는 거죠. 그게 만약 모든 분야에 그런 자료가 다 모인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추론의 장비를 습득하는 일은 굳이 비싼 돈을 내고 하여튼 강의실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면 모여가지고 자기 페이스도 맞지 않게 고생하면서 중간평가를 계속했는 그런 기간에 없어도 누구나 약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으로서도 자기가 아는 것을 나누는 것은 되게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뭐 이렇게 카메라 틀어놓고 떠들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배우의 모임 같은 것을 조직해가지고 자신이 아는 것들을 나누고 올리면 아마 몇 년 안에 메타 홈페이지가 생길 겁니다. 그럼 무료 교육 자료들을 검색하면은 쫙 일별해주는 메타 홈페이지였습니다. 이미 야동에서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야동 사이트에 가보면은 그 보통 3개 정도는 공짜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조인 아스 이러면서 클릭해서 유료로 봐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 무료로 올려져 있는 것들만 일별해서 보여준 메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야동 사이트, 물론 이제 그 메타 홈페이지에 스스로 등록을 한 사이트겠죠.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여배우의 이름으로 검색을 했다. 그러면은 그 여배우의 각각의 홈페이지에 있는 무료 야동만 다 뜨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육자료에 있어서도 뭐 통계학을 공부하고 싶다. 통계학이라 그러면은 무료 자료가 이렇게 쭉 뜨도록. 그래서 만약에 인기가 좋은 것들은 인기를 끌게 되고 그 사람은 뭐 책을 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메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에 비례해서 국가가 돈을 줘야죠. 그 사람한테 교육자료를 제공한 사람한테. 근데 그걸 다 분절화시켜가지고 지금처럼 다 분절화시켜가지고 무료로 안하고 유료로 하고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 제한이 있으면 진도에 급급하거든요. 진도 빨리 나가서 이거 다 봐야 된다. 이거 기간 제한 끝나기 전에 그러면은 반복 훈련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료로 학습 자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후학자에게, 그 지식에 대해서 아직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개발하는 작업은 누구나 자기의 분야가 있다면 할 수 있다. 생산하고 개발하고 네트워킹 해라. 그래서, 그리고 오프 모임들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학회 시스템이죠. 선학자가 후학자한테 가르쳐 선배가 후배한테 가르쳐주고 후배가 다시 선배가 돼서 후배한테 가르쳐주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형식적인 자료, 책이나 동영상으로는 전달될 수 없는 지식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회를 좀 더 공부 문제 해결로서의 공부 중심의 사회로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스스로의 삶을 비판적 행복의 관점에서 음미하고 재조직하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도 비판적 행복의 관점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해야만 매너리즘인 건 아니죠. 기존의 제도가 규정한 가치와 관행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우리가 사고 실험했듯이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남은 수명만 살면은 전통적인 코스를 따르면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 실험을 하면서 비판적 행복의 관점에서 최선인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기회는 바로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아까 육체적 건강도 말했지만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기회로 즐거운 경험도 가지고 놀이동산도 가고 이런 기회도 있겠지만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 인생을 조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무엇이 정확한 사실인지 검증할 수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기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지냈으며 아직 풀지 못한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또는 문제 해결을 성공적으로 해본 경험을 주는 것이 좋다. 지금은 문제 해결 경험 자체가 없죠. 지식 복사의 경험만 있고 예를 들어서 음악 수업이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사회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하나 어느 정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해줘요. 리코더 이런 거 말고, 탬버린 리코더 이런 거 말고. 음악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합하면 음악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근데 뭐 하냐면 보통 재미없는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음정 이런 거 막 시험치고, 그 다음에 악기도 막 간단한 여러 가지 번갈아가면서 하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자기는 음악을 직접 연주하거나 하는 경험이 없는 거죠. 성공적으로 연주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기 하나씩을 다루게 한다. 범위를 좁혀야 되는 거죠. 노래 이것도 부르고 저것도 부르고 합창단도 하고 이거 다 할 게 아니라, 뭐, 악기 하나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지고, 성공적인 수행의 경험을 갖게 해야 된다. 그다음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경험을 안겨주는 것이 중요한 선물이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는 사람들에게 배우게끔 하는 태도를 익히게 하려면 자기 자신이 늘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치동 엄마가 있다. 대치동 엄마는 대학을 나왔지만 대학을 나온과 동시에 문제 해결 활동을 그만둔 거죠. 그만두고 아이가 컸는데 그 아이는 그 아이의 교육 스케줄을 짜는 것이 자신의 문제야. 자신의 문제지만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은 copy and paste더라. 주위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최선의 정보를 수집해서 남들이 많이 해서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스케줄을 아이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보면은 엄마는 항상 내 스케줄을 짜주는 사람이고 그 위에 고민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활동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경우든 어머니의 경우든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면 그걸 쉬운 말로 항상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아,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표현의 자유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이렇게 보면 이상하지,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해가지고 자기가 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풀고 있는 문제가 없다면 이야기할 게 없겠죠. 할 게 없으면 풀고 있는 문제를 만드는 게 좋죠. 그래야지 옆에 사람이 문제 해결을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자기는 평생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서 지식 복사하러 스케줄 쫓아다니라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누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삶을 조직한다고 할 수 있겠냐. 결국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 즉 너의 쾌락 총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스케줄을 따라가, 이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뇌에 칩을 박는 거나 아니면은 경험기계라는 캡슐 안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